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통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결코 연약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위엄과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러나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써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끌려서 안나스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안나스는 누구입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가거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가지 않고 안나스에게로 갔습니까? 우리가 공관복음을 통하여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갔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안나스가 주후 6년에 대제사장에 임명되었다가 주후 15년에 빌라도의 전임자였던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총독에 의해서 퇴임당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영향력은 막강하였는데 그가 퇴임 후에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습니다. 한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로마인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퇴위를 당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다 분노하였고 그리고 로마에 대한 반감이 커졌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안나스가 비록 퇴임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권세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그는 자기의 사위를 통하여서 이 유대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사람이 이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그가 비록 퇴임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셨는데 그것은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안나스가 이 일을 주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 받으실 때 또한 그 집들에서 일어난 일을 요한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다른 한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어부였고 그가 어부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에게 고기와 소금을 공급해주는 일을 했다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대제사장 집안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나와서 베드로를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일의 목격자로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시는 것과 베드로가 그 집안에서 보여준 태도에 요한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공관복음의 저자들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대화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는데 아마도 베드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그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요한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태도였습니다. 요한이 기록해 주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둠의 모습과 빛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중적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요한의 이 증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하숙들에게 사로잡혀 가서 거기에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의 장면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어둠의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둠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빛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사로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모습들을 단순한 어떤 사건의 나열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어둠의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때가 어둠의 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은 모든 것이 어둡고 암울하고 불의와 악이 득세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에서는 사탄의 세력에 둘러싸여서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사의 도움을 입어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온 것 같이 무장한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때가 어두운 밤처럼 어둠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 다른 어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어둠의 현실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장면에서 어떤 어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어둠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관원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관원이라고 하면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보여주는 영적인 어둠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모세의 율법과 가나안 전쟁에서의 승리와 다윗 왕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최고의 정점이 바로 이 대제사장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와 같은 직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고 그는 자기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대제사장의 직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힘써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신 그분이 아니시냐고 그가 논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최종적으로 알아보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야 할 책임과 임무를 맡은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이 건축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건축자는 바로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자로서 메시아가 올 때를 지시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그 땅에 왔을 때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할 대제사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대제사장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영적인 어둠입니다. 그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대신에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지식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형에 선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나스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을 보면은 그는 수시로 하속도를 보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4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에게 소상하게 다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안나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맞는지 판단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나스는 자신이 들은 모든 말들 가운데서 들은 증언들을 예수님을 죄인으로 책잡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책잡기 위해 원하였지만 어떤 증거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단시 요식적인 억압으로 우리 주님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아무런 것도 흠도 찾을 수 없게 되자 대제사장의 하속 하나가 주님을 먼저 손으로 쳤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당하신 최초의 폭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들의 부당한 태도에 얼마나 당당하고 위엄이 있으신지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영화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힘 없이 이 맞으시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리를 드러내는데 당당하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정말 슬픈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한 직분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둠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어둠의 모습은 안나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개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어떤 분이셔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어둠은 우리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분이 되셔야 하는지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의 성경이 들려져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단지 닫혀져 있는 책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단지 성경에서 자신의 육신의 이익을 위한 교훈들만을 캐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경배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혼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거듭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의를 발견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어둠 아닙니까?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주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으면서 자신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구원의 길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며 오직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자 힘쓰는 영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영혼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어둠의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은밀하고 중요한 이 육신적인 소원을 드러내고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어둠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누구도 죄를 가지고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히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의 믿음을 건축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장면에서 보는 두 번째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장 사랑받고 또 사랑한다고 자부하던 이 제자 베드로가 이 어둠의 때에 어둠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요한과 함께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베드로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갔던 베드로가 보여준 태도나 그의 영적인 상태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과 함께 3년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영적인 특권과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고 귀신도 내어쫓았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도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가장 친밀한 이 성찬의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울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멀찍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는데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하였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의 물음은 당연히 베드로에게 부인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죠?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아니요 라고 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불을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때 부인하여 나는 아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친척인데 이 사람은 동산에서 베드로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또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가장 그를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곁에 서지 못하고 주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닭이 울 때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닭이 우는 순간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은 주님은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였지만 그의 영적인 교만은 이렇게 쉽게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불행하고 어두운 광경입니까? 이 어둠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그들의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자신이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들은 단지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위하여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면 결코 자신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삶에서 많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그 손해를 두려워하면서 멀찍이 서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은 결코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삶으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자신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주님의 옆에 서야 할 그때에 두려워서 도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잡혀간 그때에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주님이 제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를 10번,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주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요정이 당신은 당연히 그분의 제자가 아니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교만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는 것을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확증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5절, 13장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렇게 말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증하고 확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신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어둠의 장면은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저버린 듯한 그 모습이 이 장면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시련과 어둠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의 손에 무기력하게 사로잡혔고 뺨을 맞으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죄가 없으시지만 어떤 죄인보다 더 가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겼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였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이 순간은 한 연약한 인간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은 때가 가장 어둠의 순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마치 버려진 아이와 같이 위로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둠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때에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때를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때가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고3 학생들이 그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자신의 앞날에 아무런 빛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의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때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가난과 기근과 학대와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도움의 손길도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극의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과 공의와 사랑과 자비는 언제든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이 어둠의 때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둠의 때에 고백해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태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회의가 들어올 때에 우리는 절대로 불신앙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그 어둠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보여주는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데 내가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리라.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앙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그때에 나는 정금같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어둠의 때를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는 어둠의 모습이 진하게 드리워져 있지만 그러나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들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베드로는 그 집의 뜰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과 제자들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둠의 광경에서도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떠나계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안나스의 집에 잡혀갔을 때 요한은 가야바의 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하던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야바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권고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요한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암울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가야바는 냉소적으로 우리 주님을 죽이기 위하여 이 말을 하였지만 그 말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죽음을 죽으실 것인지를 인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이중적인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우연 같지만 정의가 상실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면 그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쌓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몇 주 사이에 베드로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됩니까? 그는 안나스의 집들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면서 울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임재하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둠의 때에도 결코 어둠만 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응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이 그러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둠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요한은 가야바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죽으시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될 것을 그가 이 말을 통하여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불행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한 죽음이 모든 영혼이 구원 얻게 되는 길을 열어주는 그와 같은 구원의 길이 될 것을 이 악한 가야바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빛인지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기에서 나타나는 빛은 베드로의 회심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회심했다는 말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2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닭이 울더라 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추가하고 있습니까? 닭이 우는 것이 뭐 그렇게 새롭습니까? 매일 새벽에 닭은 웁니다. 그런데 이 밤에 이 새벽에 울었던 그 닭의 울음은 그냥 보통날의 닭의 울음과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닭이 울 것을 말씀해 주셨고 닭이 울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미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철저한 실패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였던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닭이 울더라 이렇게 말해 줌으로써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은 그의 연약함만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책망과 아울러 그 삶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닭의 울음은 그의 영적인 교만과 실패를 알려주는 가슴 아픈 경종인 동시에 이제 자신을 보지 않고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기도와 구원의 역사를 보고 기억하게 하는 회복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약점을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의 약점을 아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그의 실패를 통하여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닭의 울음은 자신의 연약함과 교만함과 실패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닭의 울음은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자신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자기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닭의 울음인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실패를 통하여서 자기 부인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전에 부패한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끝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그곳에서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철저한 실패를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닭의 울음 속에서 베드로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빛은 어둠 가운데 서 계신 우리 주님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잡히시는 그 밤에 어둠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거기에 서 계실 때에 주님은 여전히 빛으로 서 계셨습니다. 단지 그는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고 있을 뿐인데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실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조금도 굽힘이 없이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그 하속들에게 결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치면서 모욕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말하면서 진리로 그들에게 자기를 변호하였습니다.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빛으로 그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빛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광경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그와 같은 장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빛으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빛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모습을 본 모든 성도들은 자기 시대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경험한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동족들이 참으로 이를 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는 그 모든 사람들의 증오 앞에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자이신지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유대 민족 가운데서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1521년에 그는 보름스에서 모든 유럽의 황제들과 그리고 또 이 교황의 세력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어둠의 세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시대의 빛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은 폭력과 고문과 비열한 회유 앞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빛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디서든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로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는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결코 주님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빛도 결코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러드포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주님의 용사로서 살다가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밤에 하얀 소리가 자신이 있는 그 지붕 없는 감옥의 돌들에 보석처럼 소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 추운 감옥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감옥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있는 그 어둠의 장소가 가장 밝고 환한 영광의 장소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곳은 언제나 빛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이 어둠의 땅에서 우리 앞에 비춰주시는 주님의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